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었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주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저희가 알고자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리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빌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주의 말씀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성자 예수님은 성부가 낳으신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격, 자의식을 가지고 이미 선재하고 계셨죠. 따라서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출생할 때 비로소 인격적 존재로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이미 가지고 계셨던 이 신적 인격으로 흔히 신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신적인 인격으로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약한다고 하면 신성을 본래 지니신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우리는 인성을 취할 때 인격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은 본래 가지고 계셨던 신격 의식을 가지고 인성을 취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인성은 무인격적 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으로 가지고 계셨던 자의식을 가지고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무인격적 인성을 취했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 인성이 아닌 인격을 취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취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도 죄책을 가진 존재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인생들이 져야만 하는 죄 오염과 죄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담의 행위 언약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으나 예수님은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죄값을 치르는 일, 흔히 좀 어려운 말로 속상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속상.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이 속상이 이루어져서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도 100% 관계하시고 인성과도 100% 관계를 하시죠. 이처럼 인성과 신성에 온전히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와 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을 지닌 성자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성을 지닌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실 때 신성을 비워버리셨다면 그는 하나님도 아니요 그가 이루신 구속사역의 효력은 우리에게 발생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이 말씀은 신성을 비워내었다, 흔히 루터파에서 말하는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신성을 다 이렇게 비워버리고 인성을 취하신 게 아니고 인성을 가지신 채 무인격적인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성을 취하실 때 비로소 의식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신격으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죠. 그런 분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자기의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으로 탄생할 때부터 의식의 활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결정, 자기의식이 인격 아닙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인격인데, 주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나실 때 그때 인격이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했죠.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태초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즉 인성을 입은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또한 되었다. 그래서 신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성자 예수께서 무인격적인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 물론 그 전에 있는 말씀도 그런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시다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도 그분이 신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어려운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이미 선재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처럼 보이는, 아니 실상 사람인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복음서가 이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낮에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쭉 기술하고 있는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공격과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다소 좀 지루하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내용 안에 예수님의 신의식, 예수님의 자의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고치신 안식일 논쟁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화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이해를 가졌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단순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잘 살펴보시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던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은 7장 20절에 등장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아니고 외부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살벌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본문 25절에 예루살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수도권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장교와 서기관들을 비롯한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으로서는 예수께서 버젓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고 그냥 두고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을 유대 지도자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행위가 아니냐.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식했던 바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서 알지만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권위에 일시 억눌려서 당장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선뜻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루살렘 당국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지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말했죠, 그죠?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디스맨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스맨, 이 사람, 우리말로 하면 뭐 이 양반 정도 되지, 그죠? 그래서 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라는 표현도 이와 비슷해요. 이 작자, 이런 정도죠. 내가 이 작자를 안다. 내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내가 이 양반 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양반 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메시아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런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친구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를 주위 사람이 막 할 때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들의 평가는 전혀 그 사람의 기억에 맞지 않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 출신인지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가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혹시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너무나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출신으로서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좀 지나가서 42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이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이해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출신 배경을 알고 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정작 알아야 됐던 것들을 몰랐던 거죠.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나신 자, 그가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혹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기도 했고 또 승천을 가리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으로 선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이런 말씀들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과도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일찍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래 놓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심지어 용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한 아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됩니까?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이 선재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진술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이미 미가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출생하실 것을 보여주는데 그의 근본은 영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어왔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서 예수께서 어디서 나셨는지 그가 행하신 표적이 무엇인지 그 표적과 관계된 예수님의 강론의 의미가 뭔지를 살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 그야말로 디스맨으로 본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결론은 그는 탁월한 삶을 살기는 했으나 그는 사람 이상인 존재일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27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죠. 어떤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흔히 숨겨진 메시아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 살짝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되기까지는 숨겼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메시아상을 가졌는가? 이 사상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잘못 오해한 데서 생겨난 사상으로 보입니다. 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본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처럼 제2위신 영원하고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신다. 극적으로 개입한다. 때가 참에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해서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죠. 이런 생각에 비교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는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이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오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육신적 눈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는 시도는 이 시대 합리주의자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고 민간 신앙으로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범하는 오류죠.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내용들 또 혹시 말했다 할지라도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뭐 신천지 같은 이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상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듯 소리를 외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했는데 7장 37절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외쳐 부르짖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었음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증거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우선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들이 갖고 있었던 육신의 이성의 지식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 요셉에 의해서 태어났고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육신의 눈과 이성만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지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선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본래 신격을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그에게서 낳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자가 성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원적 출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처럼 시간 안에서의 탄생이 아닌 영원적인 출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를 보내셨다. 어떤 모종의 사역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간의 은혼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 방식,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로부터 났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고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2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편으로 한번 가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한관계상 제가 읽지 않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리키는데 시편 2편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반역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반역하는 그들의 시도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자신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교회 왕으로 등장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왕을 가리켜 성부가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될 수 있고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이 술술 읽혀지지만 그러나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읽으면 이것처럼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이고 이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한 인간이 영원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글을 읽는 사람들은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잘 깨닫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해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타락이 뭡니까? 교만과 불순종이죠. 그럼 구속이 뭐죠? 겸손과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속받았습니까? 구속받았으면요, 겸손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 받아들이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 계시 수납의 손이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믿음 없이 인간의 육신적인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금수와 벌의 형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실제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은 실제하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말씀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 이성으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그로부터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신적 기원과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했어야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인용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다라고 섬겼지만 실상은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안다라고 말했고 섬겼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성부를 알 수 없다 그랬죠. 누가 성부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로 그들 자신의 불신앙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어떤 민족을 택했죠?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도 있고 다른 민족도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보내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임무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범인처럼 예수께서 구원하셔야 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몸을 통해 오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다 그랬잖아요.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비록 그들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되었지만 그들 역시도 죄인으로서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선재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신선모독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지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했던 거예요. 아니 유대 지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는가? 우리는 그의 기원을 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둔한 존재인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곧 성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주님의 엄중한 평가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비롯해서 초막절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은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이 실체와 오버랩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절기마다 올라가셨을까요? 왜 제사제도에 참여하셨을까요? 왜 의식법을 지키셨을까요? 왜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그 모든 실체가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구약의 이끈과 신약의 이끈을 묶어서 이제 실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서 방문을 했지만 대단한 열심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즉 성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절대로 과혹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뭐 하나님 아세요? 성경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상당히 제가 기분 나쁘겠죠. 그죠? 다른 거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몰랐죠?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열심을 쫓아 행하긴 했지만 지식을 따르지는 못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열심을 보자면 정말 다른 교회, 다른 타국,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열심과 비교하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 한국교회처럼 집회가 많은 이런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라 그러면 꽉꽉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처럼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뭐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죠. 그죠? 제가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젠가 힘써라는 말은 부사가 아니고 네? 추적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냥개가 네? 추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를 깨어있는 이성으로 한 3, 4주 정도만 꼬박꼬박 들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물론 그분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조건 하에서 깨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힘씀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 학생들 추석 때 뭐 영화를 좀 보였습니까? 재미있는 영화 좀 보였어요? 아니면 뭐 집에서 TV라도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를 볼 때 열심 정도는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슨해가지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고 노곤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까 유대인들처럼 민간신앙 자기가 짠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자를 아는 것과 성부를 아는 것은 이런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격은 다르나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성자를 알고 성자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성부를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성자를 몰랐기 때문에 성부를 안다고 했으나 실상 성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요. 물론 처음에는 그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자기를 또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보통은 보내는 존재는 권위가 있고 보냄을 받는 존재가 권위가 낮은 존재잖아요. 동등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보낸다고 해서 또 밀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가 또 왔다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동등하시지만 사역의 방식상 성자가 성부께 복종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성자가 성부를 가리켜 나보다 크다고 말하고 성부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동등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7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비로소 아랫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미 이 시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손 놓고 있으니까 그들이라도 나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들 중에서 한 사람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8장 20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 서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잡지 못했죠? 왜 잡으려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 이유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했죠. 가나 혼인잔치 때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7장 초대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이 시골 구석에 계시지 마시고 좀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때도 역시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때였습니다. 그때를 의식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물리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수계에서 잡히심을 받았지만 잡히셨지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의 하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했을 때 왔죠. 그때 주님께서 예수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순히 잡히셨죠? 왜 그랬는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이르렀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의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역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신약 성경의 정수라는 책을 공부했지만 내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실 때 다소 어려워 보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셨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셨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선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 모호점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사오니 이 내용에 잘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무런 지식 없이 열심만 내는 자가 아니라 이런 분명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맞이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